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마지막 주말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선거 후에도 투표지가 접수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면서 투표 당일인 3일 저녁 선거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절반 가까운 주가 투표일 이후에도 우편 투표를 받아주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우편 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가 대선 당일에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의 우편 투표 문제에 대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에서 앞서는 것처럼 보이면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선거 당일 밤 앞서는 것처럼 보이면 조기 승리를 선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어제 펜실베니아에서 두 번의 유세를 펼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만 4천 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모든 표가 중요했다며 나라를 바꿀 힘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감염병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과 겨울이 되면서 모든 별의 위치가 잘못 놀고 있다며 이보다 더 나쁜 위치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은 10월 초쯤이었다면서 이후 대통령과의 소통이 끊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코로나를 공중보건 관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재개장에 초점을 맞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선거 유세에서 대선 이후 파우치 소장을 해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유럽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5주 만에 두 배로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 500만 명을 기록하는데 거의 9개월이 걸린 반면 그다음 500만 명은 한 달여 만에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10%가 거주하는 유럽은 전 세계 4,600만여 명의 감염자 중 약 22%를 차지했고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3%인 약 27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최소 한 달 동안 지난 3월과 4월의 규제만큼 엄격한 전국적인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을 빚고 있는 카슈미르에서 최대 반군 조직 지도자가 인도 치안부대에 사살됐습니다. 비자이 쿠마르 카슈미르 경찰청장은 어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슬람 분리주의 무장단체 히즈불 무자히딘의 지도자 사이풀 이슬람 미르가 스리나가르 인근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쿠마르 청장은 인도 치안 병력이 미르의 은신처를 확인하고 공격에 나서 교전 끝에 사살했다면서 이는 매우 거대한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르는 올해 31세로 사이풀라 박사라고 불렸으며 지난 5월 인도군과의 총격전에서 리아즈 나이크가 사살된 뒤 이 단체를 이끌어왔습니다. 에게에서 지난 30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1명으로 확인됐다고 터키와 그리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규모 7.0의 지진과 쓰나미로 79명이 사망하고 96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당국도 자국민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붕괴한 건물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약 6천 명의 난민 신청권 중 164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에 지난 1월에서 8월 난민 신청자는 5,8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6% 감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 지지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으나 6개 주요 경합주의 지지율은 여전히 혼전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 후보는 국제협력을 중시하며 두 후보는 주요 외교 현안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점을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역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 지지율에서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의 향방을 가를 주요 6개 경합주의 막바지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은 1일 현재 51.1%로 트럼프 대통령을 7.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이 집계한 전국 평균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현재 8.6%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대선의 평형계 역할을 하는 주요 6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혼전 양상입니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이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격차를 평균 3.1%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특히 선거인단이 29명에 달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여름 이후 줄곧 앞섰지만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하더니 며칠 후 또 뒤집혔습니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현재 48.3%로 47.6%인 트럼프 대통령을 0.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당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49.3%의 지지율로 45.3%인 트럼프 대통령을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538도 이날 현재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1.9%포인트, 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주는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최근 이번 대선에 승부를 판가름할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9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플로리다가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으로 변하면 게임은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조 바이든의 계획은 코로나 봉쇄로 여러분을 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두 후보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지역 중 하나인데 이곳은 1992년 이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난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외에도 또 다른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오차범위 우위에 있어 통계학적으로는 동률입니다. 또 대선 막바지인 최근 들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해 주목되지만 1%포인트 내외로 앞서 격차가 미미합니다. 조지아주는 1992년 빌 클린턴 후보 당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6%포인트 차 내외로 앞서며 일단 현재로선 꽤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하지만 2%포인트 차 내외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의 관측과 달리 올해도 4년 전 대선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년 전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 승리를 예측했던 트라팔갈르 그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위스콘신주에서 두 후보가 동률이고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 안보 등 국제 문제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국내 문제까지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분명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오늘부터는 오로지 미국이 우선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협력을 중시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입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바이든 후보는 동맹들과 우방국들과 연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적들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여러 국제 현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미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독일에서도 미군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동맹국들이 미국의 국방비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상호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강 정책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국제주의자이며 상원 외교위원장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었었다고 평가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찰스 스티븐슨 외교학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일방주의를 실행했고 바이든 후보는 국제적이며 협력적이고 동맹 친화적인 외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동맹관계와 국제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China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id not play straight with the American people.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인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현재 미국과 여러 나라들의 관계들이 깨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정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동맹과의 관계 복구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다자간 조약보다는 양자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협상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으로 대체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초대해 정상회담을 열며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중국의 보복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또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동시에 틱톡과 위챗과 같은 중국 앱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해 중국의 인권 유린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 think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fundamentally contentious and adversarial, would be the same in a second Trump term or a Biden term.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윌슨 센터의 로버트 달리 미중 관계 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적대적이기에 트럼프 2기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같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내 현안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백신 개발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got the gowns, we got the masks, we made the ventilators. You wouldn't have made ventilators, and now we're weeks away from a vaccine.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우리는 가운과 마스크를 확보했고 산소 호흡기도 만들었다. 당신은 호흡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백신도 개발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전국민 건강보험법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지될 경우 약 2,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법보다 저렴하고 나은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민 건강보험법을 더욱 확대하고 노령층 건강보험, 메디케어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도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의회가 처리한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대선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실시된 조사에서 79%가 지지 후보 결정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보건과 대법관 지명 문제였습니다. 외교정책은 중요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구상과 셈법을 갖고 있는지 최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미 국내 정치 전반은 물론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북한 수뇌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지난 몇 달간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일 미국 대선 관련 보고를 받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I'm sure that the leadership is getting regular reports.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 그리고 그해 6월 판문점에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두 정상은 지난 2년간 상대방의 생일과 경축일 등을 포함해 28번 이상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최고 지도자끼리 마주앉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것이라고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I think he would prefer Trump is a known quantity. Trump has dropped hints.
실제로 북한에서 대남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 부장은 지난 7월 10일 담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즉각 왕쾌를 기원하는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북한에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쌓을 친분을 활용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처음부터 다시 핵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내버려두는 전략으로 일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렵게 쌓아놓은 1,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차관보는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를 밝힌 점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10월 22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핵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이는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트럼프식 정상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입장은 북한이 핵 감축에 나서면 정상회담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빅딜과는 달리 스몰딜, 단계적 비핵화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이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할 것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Probably the first thing that will happen is that Kim Jong-un will send President Trump a congratulatory message.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북 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양측은 종전선언과 미북 비핵화 협상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영변 핵설과 미사일 발사 등을 동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를 스냅백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re's a lot both sides can offer to each other that they put on paper and ICBM testing freeze.
스냅백 방식이란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제재를 풀었다가 이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평양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보호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Preconceived notion that Biden will take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they will probably respond accordingly.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책 재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한반도 정책이 내년 봄이나 돼야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정권이 새로 진영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이 관망세를 취하지 말고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Should be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take the lead, take advantage, and not just sit back and wait.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빨리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경우든요, 북한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대북 제재 장기화, 코로나 후유증, 역대급 천문학 뛰는 수혜 피해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은 북미 관계죠. 북한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북미 협상이 지연되는 걸 가장 우려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북한 수뇌부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 정책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협상 재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핵 협상의 전개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왔던 문재인 한국 정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로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당선 직후 북한과의 신속 협상을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차피 큰 성과는 나기가 쉽지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김정은에게 양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뭐 비핵화가 크게 진전된 거나 한반도에 큰 평화가 찾아온다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은 성공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퇴임할 수 있다는 거죠.
신 센터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데다 대북 협상팀 구축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릴 경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피하고 싶어하는 대목입니다. 신 센터장은 미군의 대규모 해외 주둔을 마땅치 않게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축소를 대북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북핵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북한 영변이라든가 핵시설과 제재 완화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핵능력 동결이라든가 또는 제재의 부분 완화나 주한미군과 같은 한미동맹 요소를 엮어서 새로운 협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고립주의적 외교 기조를 한층 분명히 하면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의지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수석 연구위원은 그런 점에선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워낙 그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핵 문제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미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돼도 인종 갈등 등 분열된 민심 수습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같은 국내 현안 때문에 북핵 협상 조기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로선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북 협상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고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종전선언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남북미 관계에서 도출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미 관계, 또 비핵화 협상, 또 남북 관계까지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지속하겠죠.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상호 신뢰 선언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미 차기 행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다뤄지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도 북핵 문제를 장기 과제로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접근법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대라는 설명입니다. 미한 관계에 있어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두는 일방주의 성향이 더 짙어져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마찰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언행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동맹 현안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풀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킨 점을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한 상호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낸 점을 꼽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미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미국은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고 실패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사상 첫 지도자급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폭발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은 우리의 국익을 첫째로 둔다며 이는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외교적 전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걸 분명히 목격했다면서 중국에 취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조치들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와 약탈적인 무역 관행에 책임을 물었으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 것처럼 중국의 간첩들을 미국에서 추방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First, influence and interference operations are fundamental to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ngages with the world. And that's with all of us. We might prefer to think of China.
스틸웰 차관보는 미 후보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간섭을 하는 작전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와 관여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단순히 무역 상대국이나 거대 문명의 근원지로 생각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오랜 기간 주변 나라들을 향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우리는 오늘날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목표가 안정이나 법을 준수하는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면서 대신 중국의 전략은 공격적이고 방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민주적 정치 원칙을 배척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주요 취약점으로 보고 있다고 스틸웰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상호주의 원칙이 중국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s vital to understanding this problem and in countering it. Reciprocity is basic in international relations. You've got to give to get. You send your diplomats to my country.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이 상호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비상호적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중국은 또 이 같은 불균형을 악용해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상호주의는 오랜 기간 지연된 방어책이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상호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라면서 이는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관계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체계 형성 움직임이 이들 나라 간 관계 강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이른바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훈련과 다자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갖지 못한 미국의 비대칭적 장점이 바로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라면서 중국을 도울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역내 국가들의 대중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사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하면서 최근 정세를 100년 이래 전례 없는 대변화라고 지칭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중국 건국 71주년을 맞아 친서를 보내며 양국 관계를 불패의 친선이라고 칭했습니다. 북중 정상 간 공개된 친서는 지난 두 달간 모두 6건에 이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러중 군사동맹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고려할 수도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관영 IRN 통신은 지난달 9일 모즈타나 졸르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 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제재에 맞설 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인도 태평양 내 미 육군의 설계와 관련한 정책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 대학원 교수는 29일 러중 간 군사동맹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어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두 나라가 군사조약에 기초하지 않는 편의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이해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반하는 커다란 어려움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cting in a complementary fashion against US and allied interests in the region can still cause a great deal of trouble.
특히 러시아의 경우 북한,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를 역내 방해꾼으로 간주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haracterize the Russians as the spoiler in the region, and I think we characterize them as the spoiler specifically because they have this ability. First of all, they touch both problems.
또 지난해 7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동해상에 도발적 비행을 한 사실을 포함해 최근 양국 간 훈련이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상호 보완적 목적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과시한 배경에 중국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연히 반대해왔지만 미국이 대중공조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전환한 이상 미국을 위협하는 지렛대로 북한을 활용하는 단기적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does not view North Korea yet as a threat to China. It views it as a threat to the U.S. and something it can exploit.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아직 자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핵무기를 100기 이상 보유하게 될 북한의 존재가 궁극적으로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과 중국 모두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지난 6월 아시아태평양 영내 안보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중 간 신냉전 망령 때문에 향후 대북 외교에 상당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체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이 올해 초 공동대표단을 꾸려 이란을 방문한 사실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출신 브루스 팩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5일 내셔널 인트레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들 세 개 나라의 연대는 불법 무기 확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이란의 무기 시장에 큰 손 역할을 해왔지만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 종료로 중국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유대 강화가 또 다른 핵 보유국이자 북한 핵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온 파키스탄의 향후 셈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도의 안보정책 전문가인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는 쿼드 중심의 연대 강화에 대해 파키스탄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you can see that Pakistan is starting to more visibly support efforts with China. And in fact, Russia.
고스와미 박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지난해 처음으로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인도태평양 영내 역학관계가 집단 안보 체제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연대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북한이 주력하던 주문 생산 방식 수출이 감소하고 양국이 주고받은 물품의 종류도 크게 줄어드는 등 많은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의료용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5개 중 3개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추정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손목시계의 경우 3,548만 달러어치, 개수로는 2억 1,012만 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돼 전체 대중 수출품 중 1위를 차지했고, 속눈썹과 인체 모형 제품은 각각 약 2천만 달러와 1,140만 달러의 수출액으로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출이 불가능해진 의류 등 섬유 제품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었습니다. 그런데 B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통해 올해 1에서 3분기 북중 무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품목들은 지난해에 비해 수출품 순위에서 많이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목시계는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약 5분의 1로 줄어든 678만 달러로 3위로 내려앉았고, 속눈썹과 인체 모형도 각각 210만 달러와 124만 달러의 수출액으로 각각 6위와 7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페로실리콘과 전력, 텅스텐 등 제품들과 순위를 뒤바꿨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손목시계와 속눈썹 등 중국이 원재료를 공급한 뒤 이를 북한에서 생산하는 역외 가공 산업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역외 가공 상품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내 실업률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Definitely, whoever was making these things is out of a job for now. Just like the textile workers got thrown out under the bus when the sanctions hit textiles.
누구든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현재 직장을 잃었을 것이며, 이는 과거 대북 제재로 섬유 등의 수출이 중단됐을 때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된 올해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억 3,117만 7천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19억 5,587만 달러에 비해 72.8%나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가 주고받은 물품의 종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올해 9개월 동안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통해 수입한 품목은 총 1,75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56개, 대북 제재 영향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 3,808개에 비해 최대 2,000여 품목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각 물품의 수입량도 크게 감소했는데 지난해 1월에서 9월 100만 달러가 넘게 수입된 품목이 286개였던 반면 올해는 단 70개 품목만이 수입액 1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대두유였으며 밀가루와 설탕, 담배 대용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대중 수입 감소 속에서도 북한은 최근 몇 개월간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9월의 경우 북한은 주사기 661만 개, 금액으로는 342만 달러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주사바늘과 체온계도 각각 166만 달러와 143만 달러치를 사들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8월에도 전달인 7월까지 수입이 이뤄지지 않거나 수입액이 미미했던 체온계와 레이저 기기, 의료 영상 진단 기기, 의료용 가구 등을 대거 수입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유독 의료용품의 수입이 급증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선 지난 3월부터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준수와 위반 위험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이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가상 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은 10월 중 두 차례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에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두 건 모두 대북 제재 준수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해외자산통제실은 10월 1일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제재 규정의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 기관과의 특정 거래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임을 예고한 점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한 제재 대상자들에게 미 금융기관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개인과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설명 문구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제재 위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과 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에 직면하게 될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앞서 VOA에 미국은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재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민간 부문에 더 잘 설명해 제재 이행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ddition of this text really seems to be a way to provide more clarity.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0일에는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490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 금지라는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앞서 4월 발표된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연방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금융당국이 사이버 영역뿐 아니라 가상자산 금융과 같은 신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공개하는 것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해킹그룹 등 제재 대상자들에게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즉 몸값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미사법당국은 지난 8일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이 제재를 회피해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사례와 이에 따른 위협과 대응 전략을 소개한 가상화폐 법 집행체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서나 사이버 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악용이 야기하는 위협과 이에 대응한 법과 규정, 법 집행에서 직면한 도전과제와 해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사례를 범죄 실행에 연루된 금융거래, 금융거래 활동을 감추는 수단, 거래소 탈취와 같은 가상화폐 시장 내 범죄 행위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범죄에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more that is applied and the more knowledge that is then given to the private sector.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보고서가 가상화폐 악용 사례 식별과 규제 이행 등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피로 국장은 또 이런 자료가 북한 같은 나쁜 행위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과 자금 세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와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27일 가상자산을 금융거래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나자루스 해킹 그룹 등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자산을 무기 확산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 비밀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와 보존 공유 대상에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 등 가상 자산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연준과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개정안에서 은행 비밀법에 따라 미 관할권 밖에서 진행되는 해외 거래 중 거래정보 수집 보존 공유 대상의 최소 금액을 $3,000에서 $250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북한 당국이 금융거래보고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눠 분산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며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종교활동이 금지된 북한에서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인권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여전히 종교활동에 대한 박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최근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4,8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이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북한 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 이전 탈북한 이들 중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후 탈북한 이들 가운데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59명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안현민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의 성경 유입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한 질문을 진행하였을 때 탈북 시기가 이제 2011년, 12년 최근으로 올수록 기존의 인원보다 이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북한 내에서 밀수나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경에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 경험을 넘어 종교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1.2%였습니다. 백서는 최근 성경을 본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북한 지역에서는 비밀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 박해 사건 중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거나 예배를 드리는 등의 종교활동이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 1,411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종교활동에 의한 경우가 53%인 7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종교물품 소지가 332건, 종교전파 146건, 종교인 접촉 6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박해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는 22.2%, 사망은 17.2%,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60.6%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정권 수립기부터 종교를 아편이자 깨어날 수 없는 독한 마취약으로 규정해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금지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1월 2일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유대인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서방 열강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공식 지지한 벨푸어 선언은 1차 대전이 끝나가던 1917년 오스만 튀르크 영토였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본거지가 세워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주의 유대인 국가 건설 운동이 공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랍인들에게는 영국으로부터의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3년 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적대국인 오스만 제국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오스만 제국 내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주 카이로 영국 고등판무관 맥마흔이 약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영국의 의지를 후세인에게 알린 이른바 맥마흔 선언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1917년 11월 2일 영국이 맥마흔 선언과 양립할 수 없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아랍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중동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1950년 11월 2일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856년도에 태어나 극작가, 소설가, 비평가로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 불리는 조지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1876년 20살이 되던 해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따라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정규 교육은 16살 이후 받지 못했지만 아일랜드의 국립박물관과 런던의 대형 박물관 등을 드나들며 예술에 대한 소양을 키웠고 독학으로 당대의 지성을 일구어냈습니다. 1879년부터 1883년까지 5편의 소설을 썼으나 출판사의 거절로 출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버나드 쇼는 희곡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1885년 호라비의 집을 시작으로 무기와 인간, 악마의 제자,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바버라 소령, 피그말리온, 성녀 조안 등 60여 편의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은 당시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언어 등 많은 분야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한 사회 문제극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버나드 쇼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